이제 지금 그렇게 살펴왔던 그 루터가 드디어 그 인생을 마지막 하는 장면이 돌아오게 됩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서 태어나가지고, 63세가 되던 1546년 2월 18일에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그런 하나의 루터의 일생인데, 이분에게도 이미 42살 먹었을 때 26살 먹은 처녀 캐럴린 본 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삼남이녀의 자녀를 낳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장남 한서는 1526년에 출생해서 후에 그 법률가가 됐고, 그리고 두째 아들 말티는 1531년에 출생해서 신학을 배웠는데, 몸이 늘 허약한 상태로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가서 아내를 둬두고 두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 셋째 아들이 1533년에 출생해서 의사가 돼요. 그래서 브란데르크 제후를 받드는 그런 하나의 그 의사 생활로 셋째 아들은 이제 그 의사 생활을 하게 되고, 딸이 둘을 낳는데 큰딸 마가리트는 귀족과 결혼해가지고 귀족의 부인으로서 이 주부로서 일생을 끝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내딸, 이 막달리나라고 하는 이 딸이 14살 때 죽어요. 그래서 이 루터를 보통 삼남이녀를 낳았지만, 그 결혼한 때까지를 싶어가지고 가서 삼남일녀로 기록하는 그런 기록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그 루터 생애 가운데에서 작은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요. 또 두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지요. 그 다음에 또더 불행한 것은 자기보다 훨씬 15, 6년 연하였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건강 관리란다든지 심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쉬지 않냐고 보는데, 사람의 이 성격이라는 것이 좀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남들을 이렇게 시기도 아니하고, 이 루터는 자기가, 시작한 일에는 자기가 끝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완벽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63세에 고향에서 죽게 됩니다. 그왜 고향이가 죽느냐? 일부러 가서 죽느냐? 그건 아니고, 그 루터가 직접적인 그 고향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은, 그가 태어난 그 만스펠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백작 형제가 재산 싸움을 가지고 와서 형제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형님이고 아우고 루터의 말이라면은 내가 듣겠다.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루터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 형제를 화해해 주는 일에 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경무에 바쁜데도 먼 거리, 그 만스펠드에 1월 달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 자기 아내도 잃어버린 후였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1월 말에 추운 때에 거기 그이 만스펠드 고향에 가서 그저 혹한 속에서 그저 하루는 형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날은 동생을 만들고 그렇게 만나 가지고 가서 약 17일 동안을 이쪽 저쪽을 돌아다녀가면서 형님 얘기 들어주고 또 거기 조금 여기 들어가면서 화해를 해주는 일에, 내가 이 한 사건을 보면서 루터의 그 인간성이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 정말 한 형제의 재산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이분들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느낀다고 생각을 할 때 추위나 건강을 돌보지 않냐고 열심히 그냥 먹지도 건강도 못 돌보면서 17일 동안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마지막 17일 날 최종적으로 두 형님들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재산 분배가 공동으로 잘 분배가 되고 수고했다고 하는 그 수고비를 루터에게 주는데 그 수고비를 그 만스펠트에 있는 공립학교 건립기금으로 다시 내놓고 그러고서 그 밤에 연락이 시작한 거예요. 이 17일 날 밤에. 그래서 18일 날 새벽 2시 45분에 그의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이제 숨져가게 되는데 이때 이 루터가 숨져가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자기 때문에 죽게 됐던 그 이 만스펠트의 알프레드 백작 부부하고 그의 친구 그 이 신학대학의 요나스 박사라고 하는 분하고 자녀들하고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가서 새벽 2시 45분에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때 임종을 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참 그의 정신을 잃어가고 그런 가운데에 그때의 자기 친구이며 동료였던 요나스 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지금까지 설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수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던 루터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렇다네. 그게 루터의 마지막 말이야. 그렇다네. 그러고는 다시 누워가지고 20분 동안 숨을 큰 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죽었던 그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그 비덴베르크 자기가 그때부터 벌써 30여 년 전에 95개조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서 최초의 그 하나의 논지를 베풀었던 그 성교회의 그 지하에다가 지금 루터의 무덤을 갖다가 안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루터의 장례를 마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발간된 그이 독일의 족보를 보니까 참, 나 이런 것도 참,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족보를 우리가, 존중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족보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죠? 그런데 개는 족보 따지더라고요? 사람 족보는 안 되는데 개 족보는 따져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참 요즘 이거 족보를 따지는데 미국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족보가 전부 하나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하나의 박사 논문이에요. 이 장신대학에서 그 박사 논문이 뭐냐고 하면 옛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어서 길선주 목사를 모셨던 암흑의 장로의 후손들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족보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건 유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게 말이야 뭔지 모르게 이게 죽탕이 돼가가지고 말이야 족보를 따지려면 따지든지 말란 말든지 하는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하면 최근에 이 루터가 죽고 난 500년 후에 루터의 후손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족보로 나타나가지고 가서 통계를 해보니까 500년 지난 후에 루터의 후손이 1834명.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몇 명인가 내가 아마 연구한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 내가 된 것은. 그런데 이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참 성경에 족보가 있는 것처럼 이 족보를, 물론 마태가 족보를 연구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족보에 대한 하나의 이 모습이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런 것을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선조들에 대한 긍지, 선조들에 대한 자랑에 대한 것이 아주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 긍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루터가 죽기 전 28년 전에는 저 유명한 95개조 논문으로 세계를 들끓게 하는 그런 과가 있었고, 27년 전에는 독일의 최고의 그 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였다고 하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닥터 에크하고서 논쟁을 해가지고 개신교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등장을 하게 됐고, 25년 전에는 보름세 의회 앞에서 황제와 추기경과 제후들과 수많은 5천여 명이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혼한 후에도 루터의 얘기 가운데서 제가 제일 담고 싶은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 루터는 결혼한 후에도 매일 3시간씩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 목사, 내가 당신보다도 공부를 했어도 더 많이 했고, 학위를 가졌어도 더 많이 가졌고, 영어를 해도 당신보다는 나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교인은 그냥 그 참 몇천 명 가지고 이러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죄송하지만 김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루? 뭐 나는 하루에 매일 교회 나가서 내가 27년 30년 동안 새벽기도 인도하고 내가 많이 하면 내가 한 40분 하지?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루에 최하 작을 때가 3시간, 많으면 4시간, 5시간씩 기도가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게 내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자들한테 뭐 공부하자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하자는 얘기하고는 내가 좀 귀가 안 죽는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앞에는 귀가 죽거든요. 정말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를 한다는 거. 아, 그러면 언제 그거 뭐 다른 일을 언제 하고서 그거? 아, 이분이 뭐 논문을 안 썼습니까? 뭐를 안 했습니까? 뭐 저술을 안 했습니까?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가운데에서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놀라운 힘을 매일 3시간에서 공급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제가 굉장히 루터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래서 역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배후에는 우리 보통 사람이 못 갖춘 놀라운 하나의 비결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지금도 제가 숨 넘어간다고 하면은 너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런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 많이 못한 것이 제일 후회됩니다. 또 하나는 전도 많이 못한 것이 후회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후회할 텐데, 참 어떻게 이거 참 그거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 기도도 못해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 참 많아봐야 하루에 한 시간, 그것도 아주 힘들게 그저 하루 한 시간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세 시간씩 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했는지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여간 그는 그 성경에 정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가 저술과 찬송을 37편을 하나에 작사를 했고, 또 그의 가정에는 그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를 자주 식탁에 초대하면서 그 나그네하고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얻어졌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래서 거기다 메모한 것이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하고서 얘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주고받는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하고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메모를 해놓고 했던 것이 하나의 책자로 남는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우아동과 더불어서 노래하고 담화를 즐기면서 63년을 살았지만 보통 사람이 하는 몇 가지 몫을 감당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정신력도 있지만 그의 하나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의 그의 모든 일을 참 버팀목을 해줬는가. 그래서 저는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20대 때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실력이야 좋은 학벌이어야지 그랬는데, 한 40대 되고 나서 아니야, 실력이 아니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야 근데 제가 요즘 70이 되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영역도 아니야, 사람의 마지막 가는 것은 체력이야. 예,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뭐 동의를 하든 말든 제 하나의 의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얼마나 루터의 하나의 저력을 이뤘던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가 정말 행복한 기간은 어느 기간이었는가? 그거는 그가 1517년에 95개조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 전 유럽에 그의 막 책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을 고토막은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고, 나머지 1525년부터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 농민전쟁 때 농민들로 인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었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이 점점, 인간은 정말 이 사람은 믿겠거니 하고 믿다가 보면 상처를 당하고, 이 사람은 괜찮거니 하고 믿다가 보고 상처를 당하고, 자꾸 인간에 대한 상처를 당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 유명한 쯔빙글리와의 그 말부르크 회담 가운데서 아주 좁아터진, 이제 다음에 제가 루터의 신학이 그 모순점이 뭐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할 때에 그런 좁아터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런 사상이 정말 마음이 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하나의 험점을 남겼던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가 63년 살았지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 카톨릭교가 가장 돈 잘 빼먹기 좋은 나라거든요. 뭐 독일이란 나라에서 돈 받아먹기가. 그런 그 로마 그 카톨릭교회에서 로마교회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독일 민족의 교회로 만들어 놓은 공헌은, 그건 엄청난 공헌인 그런 공헌을 그가 살아생전에 하게 됐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가 평소에 즐겨하던 시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18편 17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이 루터가 이 시구절을 굉장히 평소에,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 하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육신은 죽지만은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지고 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을 늘 좌우명처럼 그가 늘 읊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죽었지만 그가 생명 내걸고 성경적 확신을 불러일으켰던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을 하나의 민족교회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독일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말로 그냥 중얼중얼중얼 하면 끝났다 하면 한 말이죠. 미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미사라는 말을 갖다가 그 원문을 본다고 하면 자 이제 예전은 끝났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 말을 요약한 말이 미사란 난 하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냥 모르니까 이제는 끝났으니까 가시오. 그 말이 미사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못 알아듣는 라틴어를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은 독일말로 예배를 보고 독일말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참 개신교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뭐다 저도 깨닫는 얘기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가 열어줬는가 말이죠. 누가. 그건 루터가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건 루터가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여러분 콜럼버스가 뭐 유명한 일 아니었습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야 콜럼버스가 뭐 대단했다고 그 신대륙 발견했다고 그 야단들이야? 그건 뭐 어떻게 무턱대고 그냥 우연히 가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눈이 발견한 것이 신대륙이었지 뭐 그 사람이 목적을 알고 가서 신대륙 발견한 거야? 뭐 그 대단하다고 그래? 이 말을 들었던 유명한 콜럼버스가 맞습니다. 그래 나 무턱대고 갔다. 그런데 신대륙 발견했어. 그러더니 떡 내놓으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 달걀이 있는데 당신들 달걀 한번 세워보시오. 그러니까 달걀을 세워? 뭐 달걀을 이거 뭐 삐쭉한 거 세우려면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 이게 달걀이 뭐 어떻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세요. 그럼 콜럼버스 당신은 어떻게 달걀 세울 수 있어? 아 세우지요. 그러더니 끝을 입으로 콕콕콕 깨가지고 가서 쪼그 놓으니까 세우는 거야. 쓰는 거 보시오. 그러니까 에이여 보시오. 당신처럼 깨면 그건 누가 못해. 아 그러니까 당신은 달걀 세우라고 하면 그 다 똑같은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해내는 게 내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면 먼저 하는 게 그게 주인인 게 아니오.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당신들 그 뭐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당신들 별것 아닌 걸 먼저 해내는 게 그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콜럼버스의 유명한 달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으로 함이란 말미암아 파리의 지식인들, 영국의 지성인들,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만큼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 기초가 바로 루터가 500년 전 우리에게 준 혜택의 한 가지 큰 보람을 우리에게 안겨줬다 하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감사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루터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자마자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적인 지출을 가지고 가서 루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어느 구멍을 가지고 어떻게 대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황제라더니 모든 사람들이 버팀목이 됐는데 루터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 생겼다. 진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10년을 있었는데 참 10년에 있을 때마다 그 조종사들 사고를 수없이 많이 보면서 제가 제 손으로 이 동작동 묘지다가 파묻어준 화장에서 송장이 한 20대 명 돼요. 뭐 베리베리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기가 막힌 이런저런 사연 가운데서 죽은 여러 장병들 많이 있는데, 예? 어떤 녀석은 말이죠. 좀 추접스러운 얘기지만서도 화장실에 가서 끈 풀고 힘쓰다가 똥 싸다가 죽은 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화장해가지고 파묻어 준 놈도 있다고. 그런데 어떤 조종사들은 그렇게 이제는 비행기를 가다가 이제는 비행기가 예, 뭐, 한, 뭐, 이제, 500시간이란다든지, 뭐, 40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비행을 하고 나면은, 그걸 전부 풀러가지고, 기름을 다시 칠한 다음에 다시 조여줘야 되는데, 조일 때 기기로 꽉 조여야 되는데, 혹시 덜 압력을 넣고 그러면, 조금만 덜 조여놓으면, 이게 3,000, 5,000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면, 이게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무슨 뭐, 육군들은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뭐, 배 타고 가면은 어디가 세워놓구나. 고치나가지만은, 이거 공중에서 이게 뭐 하나가 부서지면은, 이게 뭐, 이게 기계가 어떻게 자기 모기지까지 못 오고 가서 중간에 산화해서 죽고, 저 바다에 가서 빠져 죽고, 앞을 분간 못해 산을 결혼식을 먹이려 일주일 남겨놓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조종사들이 죽기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저 그 부인들 가서, 제가 가서 어떤 구역리 배보러 갔을 때, 그 초종자들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을 우리 병이, 우리 남편이, 사고를 나더라도, 허리를 부러지더라도, 뭐 그냥 죽지만 말고 살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병신이 돼도 좋으니, 죽지만 말고 살아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 죽지는 않아야 되는 거야, 약간. 죽지는 않아야 돼. 근데 누터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여태까지 누터의 살아있는 힘 때문에 맥을 못 쓰던 카를 황제가,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으로 독일 황제를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때는 왔다. 여태까지는 내가 모든 걸 참았지만 누터 때문에 얘기하려면 누터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았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이 세력을 개신교를 한번 전멸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 어디 가냐고 하면은 스페인 군대를 불러들여 온 겁니다. 스페인 군대를.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막 독일을 짓밟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폭독한 인심을 썩이나 하는 건지. 여러분,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저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중국을 통일할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북한에 있는 모택동 군대도 그 사람들도 차기들도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총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남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민폐를 끼쳐가지고 가서 밥 해내라고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전부 유부녀들 겁탈을 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모택동이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모택동이 군대는 콩가루를 먹고 살면서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산당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택동이가 지나간 데는 그저 모든 잔디가 남아있는데, 이 장통독 장개석이가 지나간 데는 이런 모든 이거 풀이 남지란다고 하니까 국민의 여론이 나 공산당이 뭔지도 몰라.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하여간 모택동이는 옳은 사람이고 장개석이는. 그래서 이 장개석이가 본토에서 쫓겨가지고 대만 간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민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 스페인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이 독일을 막 휘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당장에, 그 가장 그 개신교의 대표적이었던 프레드릭 선제후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황제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가서 과거에 그이 개신교 편에서 있던 모리스라고 하는 이 선제후 말고 같은 싹소니의 모리스라고 하는 이 공작에게 당신, 선제후 군대를 박멸을 하면, 선제후가 가지고 있는 선제후 권한을 모리스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무력으로 선제국을 항복을 받으시오. 그래서 독일 이 스페인 군대가 내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독일과의 이간 정책을 불려가지고 가서 같은 개신교였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제국의 성을 쳐들어가지고 가서 선제국을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누터교가 몇십 년 세웠던 모든 도시가 이제는 하나의 황제의 하나의 그런 하나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필립 헤세라고 하는 막강한 모든 최고의 그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 그러지 마. 이제는 이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말 잘 안 된다고 하면 당신은 이 로마의 모든 교황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선대해 주겠어. 그래서 항복을 받고 이 개신교 세력이 누타가 죽자마자 1년 안에 그냥 싸그리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졌으면 이제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사 강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넘어졌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안 넘어졌으니까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누터파 설교에 있는 목사들을 갖다 추방을 합니다. 누터파 교회 신도들을 갖다가 막 압력을 하니까 교회가 텅텅 빕니다. 이제는 개신교회가 완전히 독일 사회에서 한동안 북부 남부 중부에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게 텅 비기 시작합니다.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누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구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또 역사를 합니다. 뭐하게 역사를 하냐고 하면 첫째는 사람들의 민심 속에서 야 스페인 사람 황제인 칼 5세가 스페인 군대를 들여와가지고 가서 독일을 정복하는 것은 스페인이 장차 독일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 음모가 있다. 이런 루머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루머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으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루머가 그러는데 이 칼 화세가 이 5세라고 하는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제군들,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을 오세요. 내가 나이가 다 끝나면 내 동생, 지금은 네덜란드의 왕으로 있는 페르디난드가 계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 필립이 계승을 할 것이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머가 맞다! 저 스페인 저 사람이 독일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건 루머가 아니라 저 사람이 끝난 다음에는 이거는 황제라고 하는 건 독일 선제후에서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건데 황제 명령으로 자기 동생이 그 다음에 황제 해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해먹겠다고 그래? 이건 맞다! 이러면서 이제는 개신교고 뭐 천주교고 상관없이 독일 사람들은 민족 감정으로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황제를 거부하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황제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불신을 하게 되고 묘하게 모여가지고서 이제는 독일 제후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와서 야, 이 황제가 이렇게 독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는 로마 카톨릭교 지지하는 제후들과 개신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똑같이 같은 운명으로 가서 노론하는데 이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네. 이게 얘기가 돼야죠. 이게 자기 고집만 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고집하고 자기는 뭐 보름스 의회 또는 어거스부르그 의회 모든 칙령을 고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카톨릭 주장이고 이쪽 개신교 측에는 그게 아니다고 주장이고 이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를 가운데서 그 이 네덜란드의 왕이었던 바로 카를 5세가 자기 후임자로 자기 동생에게 주었다고 하는 페르디난드가 이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종교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황제가 나 이거 손대려야겠다. 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독일의 문제만은 동생 네가 좀 책임져라. 그래서 독일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그 동생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 그 이제 이 카톨릭에 있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페르디난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독일이 대표가 되는 거고 또 선제후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의 대표가 돼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한번 숙의할 대로 숙의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원만한 방법을 한번 숙의를 해보시오. 그래서 열심히 숙의를 해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몇 개월 논쟁 끝한 다음에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몇 가지를 하나의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황제가 빠지고 왕이 있어서. 첫째, 루터파 종교는 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다. 두 번째, 루터파 제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하는데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루터파 제후국 내에서는 중세적인 교권 관할권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파사우 조약, 1552년에 이 조약이 통과시키기 이전에 모든 재산권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한다. 이런 한 일곱 가지의 압도적으로 루터파에 유리한데 합의를 절충안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 이 스페인 군대가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걸 무력으로 종교를 탄압하려고 했던 그 카를 5세의 그 정말 상식밖에 상상의 모든 일들이 또다시 무너져버리고 옛날 처음의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또한 고비를 넘기시고 또한 고비를 넘기시고 또한 고비를 넘기시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부터는 완전하게 승리를 얻어서 독일에서 하나의 루터파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옥스버그 컨페션에 의한 루터파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완전한 자유를 보장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내에는 합법적인 거지만은 스위스란다든지 다른 내에서는 루터파 신앙이 아닌 사람은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이 어디로 하나의 향상을 하느냐고 하면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스칸디나비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루터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 루터파가 이 독일에서 지나가지고 가서 북쪽으로 가게 되는 그 북쪽 상황이 웬 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북쪽에 있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세 나라 얘기가 지금 오늘날 하나의 루터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 먼저 그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라고 하는 거를 1397년 에릭이라고 하는 이 덴마크 사람이 세 나라가 통일된 하나의 한 군주 밑에서 같이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회를 조직을 하는 유명무실이 됐는데, 그런데 1513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몇년 전에 이때 그이 삭소니 선제국의 조카이며 황제 카를 5세의 여동생 남편인 예, 크리스티안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덴마크의 왕이 올랐습니다. 덴마크의 왕이 올리자 과거의 조상들이 해나와가지고 가서 세 나라가 결속됐던 그런 나라를 이제는 이 양반이 새로운 하나의 힘을 가지고서 이걸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뭐 하라고 하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족들하고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모든 땅덩어리들의 등기부를 바라보니까 누가 돼 있냐고 하면 전 국토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 이름으로 돼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그 이제 이땅 가진 부자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도 그땅 가진 부자가 정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참이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땅 부자가 많이 있죠. 예. 나는 뭐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름 밝히기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양반 밑에서 제가 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강사 생활도 하고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하는데, 이 양반이는 자기 무슨 부하를 둬 가지고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하고 전국에 좀 괜찮다고 하는 소문이 날 만한 그냥 전국 어디든지 땅이라고 하는 땅을 다 사놔 가지고 그냥 전부 그렇게 땅을 사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돈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뭘 하느냐고, 뭐 국방헌금을 하라고 하죠. 국방헌금 아세요? 예,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아시는 일이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돈 부자 있는 사람한테 당신 혼자 살지 말고 그돈 가진 만큼 나라에다가 헌금을 해라. 국방헌금을 하라고 해서 몇번 경고를 줘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버렸다고요. 무슨 기업도 뺏겨버리고.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그런 투명한 사회니까 끄떡도 없는 얘기지만,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통했던 얘기인데, 옛날 군주가 지금 또 5, 600년 전 얘기라고 하면 그건 뭐 얼마든지, 이거 가만히 봐 하니까,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참한 가난이 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통치자 입장에, 왕의 입장에, 군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건가? 그런데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반대하고, 또 모든 그 어떤 그저이 주교란다든지 모든 교직자들이라고 한 사람은 이거는 교황의 명령이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이걸 무슨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군주가 하나의 무력으로 이거를 뺄 수밖에 없어서, 이게 무력으로 하나의 쟁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스웨덴에 갔다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스톡홀름에 가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그냥 잔인하게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덴마크에 있는 왕에 대해서 거부하고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만 두 나라가 됐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제 딴 나라로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난 사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너무 독재를 하니까 이제는 모든 귀족들이 궐기를 해가지고 가서 이 왕을 그냥 추방을 해가지고 가서 망명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왕의 삼촌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임금으로 세워놨는데, 이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기 삼촌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니까,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땅덩어리를 어떻게든지 국고로 환수해야 되겠는데, 제일 많은 재산이 뭐냐고 하면 주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땅을 다시 왕의 손으로 넣기 위해 가져가서 투쟁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뭘 했느냐고 하면, 야,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로마 카톨릭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루터파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불러들이냐고 하면, 의도적으로 알고 이 주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세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루터파 목사들을 불러들여 가져가서 루터파 왕이 그 목사들을 갖다가 자꾸 세워주게 지금 세워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주교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왕이 하는 일이 이거 이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서 그 루터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은 잠잠해라. 그러니까 왕이 잠잠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잠잠하다니 더 해? 그래요, 알았습니다. 임금님이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루터파 소수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좋소, 당신들이 우리 보고 침묵을 하라고요? 우리가 침묵하기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뭔가 길부장가 한번은 공개 토론합시다. 그래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누가 잘 믿고 누가 잘못 믿는지를 정당하게 심판을 하게 공개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공개 토론회는 말이야, 우리 덴마크어가 신통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사양을 한다. 안 해요. 왜안 할까요? 여러분, 라이프치히에서 유명한 닥터 에크하고 누트하고 토론을 할 때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가 특징이라고 했습니까? 누터가 주장하는 건 뭐 주장했고 닥터 에이크가 주장하는 건 뭐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닥터 에이크는 항상 얘기하기를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이래 됐고 콘스탄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이래 됐고 에베소 회의에서 결정된 건 이래 됐고 교부 어거스틴은 이러고 말했고 저스틴은 이러고 말했고 누터는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 세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는 이러고 말했고 갈라디아서는 이러고 말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이러고 말했다고 하는 사람의 회의의 말은 아무리 힘줘 얘기해도 사람의 회의는 사람의 회의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줘 말할 때에도 로마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기할 때는 내가 힘이 없지만 로마서 말씀 때문에 파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닥터 에크하고 누터하고 해서 그 논쟁하는 그 힘 가운데 어디서 힘이 나오냐고 하면 성경이냐 사람 말이냐 이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덴마크에 있는 모든 이제는 누터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누터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누터주의자들이 그 모든 카톨릭 주의자들한테 공개 토론합시다 해서 길고 짧은 건 재봅시다. 그러니까 노마주의자들이 우리는 덴마크가 현찬화 가지고 가서 공개 토론을 못한다고 시시하는 겁니다. 왕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열심히 도와가지고 가서 결국에 이 덴마크 왕이 하나의 모든 교회 땅도 왕이 수하에 돌아오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터교에 있는 목사들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왕은 누구냐 하면은 누가 봤냐고 하면은 이 크리스티안 3세가 이게 오게 되는데 덴마크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전에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자기가 삼촌인 프레데릭 따라가지고 와서 보름스 의회를 봤는데 그때 이 누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5천명의 군중들 제후들 앞에서 당당한 위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청년의 모습이 이야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고 정의의 사람 중에 정의의 사람이고 생명을 거는 저위대한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 누구든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보내야겠다. 그리고 이 덴마크 왕이 누터한테 보내가지고 와서 당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죠. 계속 정치적인 목적이 자기 개인 목적이 이래가지고 덴마크가 누터교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저 유명한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가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장면만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가 대제사장들이 살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모든 사람들은 흥분이 들썩어가지고 가서 주먹으로 지금 벌, 이 스테바니가 그 설교를 하고 긴 설교를 할 때 그냥 주먹이 폈다. 그냥 목이 곧았다. 그냥 흥분이 도가니가 되니까 이 흥분이 도가니가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이 마음의 정서라고 하는 거를 그냥 꽁꽁 얼검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을 그냥 깜깜하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스데반 앞에 설교를 하던 스데반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다가 공중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생명을 걸고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이 맑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의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못 보는 저 영계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 사람 죽이려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쫄아들어 가지고 가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그냥 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외칠 때 이 장면이 여러분 참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평소에 모든 에베소란다든지 모든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종인 스데반이가 생명을 걸고 죽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질펄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종이 저렇게 죽으려고 합니다. 안절부절하는 예수님이 동당거리고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에는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질펀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속내에 있는 사랑의 침례교회 청아무개 목사님 저 목사님을 보십시오 벌떡 우리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동동거리는 그 주님의 눈이 이 스테반의 눈에 보였더라는 겁니다. 여기 루터가 그 위대한 모습을 봤을 때 누가 감동을 받느냐고 하면 바로 청년이었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후에 덴마크 왕이 됐는데 덴마크 왕이 된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로 존경하는 루터 그 루터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다. 당신 사람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그래서 하나의 루터교 일색으로 하나의 자리를 바쳐가지고 오늘날 500년 된 후에 독일과 나머지 이 스칸디나바의 모든 제국이 루터교가 하나의 국교로 남는 하나의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단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생명을 거는 위험을 걸 때 그 모습을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500년 지난 가운데서 저 보세요. 독일, 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그 루터 한 사람의 위대한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씨앗이 몇천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이나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맡기지 않냐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송두리째 바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너 바쳐 그 내가 받겠다고 그냥 집 밟고 올라가는 그런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집 밟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 갸륵한 믿음을 내가 참 귀하게 받겠다 그러고는 그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쓰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대화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78년도에 가서 82년까지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선택을 했는데 강의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꼭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이 나하고는 학생하고 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는 둘밖에 안 됐더니라고 선택한 걸 취소해야 하고 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강의를 폐강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합법적으로 6명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폐강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이 강의 폐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한 사람 강의를 듣지만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반드시 내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한국 돌아가면 나는 하나가 아니라 백이 될지 천이 될지 만이 될지 모릅니다. 나를 하나로 보지 마시고 나에게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해보면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가서 나를 하나로 놓고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정말 그 얘기가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제가 20여 년 동안 한국에 있는 뭐 한양대학, 중앙대학, 명지대학, 무슨 신학대학에 가서 수천 수만 명에게 강의를 하면서 외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힘을 받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쓰임을 받더라. 이 얘기는 루터의 500년 전 얘기만 우리들도 통하는 얘기더라. 그런 예를 들면서 이 가운데 여러 분 가운데도 이런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을 큰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